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 여러분들을 스가랴서로 모시겠는데 오늘 스가랴서 22번째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10장 7절 말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바울이 줄 것이요 그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열 지파가 상실되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쪽 열 지파에게 주셨던 이름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시려면 호세아서를 보시면 됩니다. 11장 8절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자비롭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시리아의 정복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해서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참 대단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인들을 그냥 냅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는데 그 탄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7절에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때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자, 8절로 가볼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회파람 부으러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AD 70년 로마의 그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약 1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오늘날 그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란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휘파람을 분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장에 앉아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휘파람을 불며 환호하는 그러한 소리를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누가 부른 줄 알고 뒤를 돌아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휘파람이 의미하는 그러한 뜻,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거라고 하는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휘파람을 불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예, 저는 이러한 해석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휘파람을 부으러 모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이 여러 민족들 중에 다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인구가 있었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은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AD 33년경에 십자가에 의해 죽으셨고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하여서 그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아주 그냥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9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돌아올지라 그랬는데 어디로 돌아온단 말입니까? 그 땅으로 돌아온단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그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에서 쫓겨나 각 나라에 흩어지리라는 많은 그러한 성경 해석자들의 해석에 그 입장에 저는 지지하고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그러한 사실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살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말을 우리가 듣는데 저는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을 떠나는 날이 올 거다라고 주장하는 성경 해석자들, 특별히 메기 목사님도 그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는 참으로 지지하고 싶습니다. 10장 10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게로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끌어 올 것이다. 예,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날 애굽 땅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고 그러죠. 저는 이것이 미래 이스라엘이 흩어질 사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보시면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리니,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레바논이 약속의 땅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잖아요. 일부 주석가들은 성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그곳은 바로 레바논 해변의 남부지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아주 비옥한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지했을 때 충분한 강우량이 있었고 산에는 나무가 우거졌고 과일들이 풍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몇 년 동안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사막화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레바논을 약속의 땅 가운데 일부였기 때문에 레바논이 그렇게 일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레바논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메기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레바논도 유대인들의 땅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레바논 사람들은 이 사실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 가면 이루어질 일이므로 우리가 지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뭐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모든 일이 훌륭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스가랴서 10장 11절 12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냐. 또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던 역사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나 장차 그들을 다시 모으실 때는 한층 더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장차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실 때는 더 큰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타날 기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예언을 아무리 엉터리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귀환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귀환이 성경의 성취라고 주장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올바로, 똑똑하게 보면은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거의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특별한 해석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주의 깊게 성경을 바라보시고 성경을 해석하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1장의 주제는 예수님은 초림 때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이제 선한 목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또 우매한 목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11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본장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련된 경고 부분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 시대를 다시금 살펴보게 되는데, 로마 시대는 마카비 시대 이후로서 매우 암흑기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가랴가 소망의 선지자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스가랴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뜻이죠. 스가랴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 중 하나였다는 것은 참 흥미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약은 스가랴라 이름하는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 천사가 출현하는 장면이 또 성경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엘리사벳의 남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스가랴는 소망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소망의 선지자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짓된 소망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커다란 물질적 축복이 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서쪽에서부터 다른 정복자들, 곧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 군대가 침범해 왔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당할 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 또한 자기 백성들의 선한 목자, 그러니까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를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하는데, 그리고 그보다 훨씬 뒤에 출현하는 어리석은 목자,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목자는요, 양의 털을 깎으며 그들을 잡아먹는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메시아를 배척한 결과로 받은 심판인데, 1절 말씀 볼까요? 11장 1절.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전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예언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마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북쪽으로부터 내려왔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레바논에 가보면 개의 강으로 알려진 베이루트 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바다 입구에 담과 같이 그 새겨진 비석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나라들의 방문로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과했던 모든 나라의 위대한 장군들이 이 바다 위에, 이 바위 위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고 각각의 해석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나 혼자 읽을 수 있는 한 가지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위대한 장군들이 그 길을 지나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륙으로 이동하여 북아프리카까지 뻗은 소위 길트 리프트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리고 사해 등은 모두 다 이 그레이트 리프트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스가랴는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는 이 정복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양목을 사르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 레바논의 백양목은 참 유명하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 시대 때 대부분이 이 레바논의 백양목으로 건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그 백양목들은 대부분 오늘날은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남아있는 것은 뭐 거의 없는데, 매기 목사님 한번 이 레바논에 가셨다가 그 아주 그 멋진 백양목을 이제 한번 보셨대요. 그것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어느 공원에 있다는 건데요. 그 백양목은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나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매기 목사님께서 베이루트에서 보았던 백양목은 아주 키가 큰 것이었다는 겁니다. 백양목이 가장 잘 자라는 곳은 눈이 많은 지역이라는데, 레바논이라는 이름은 신눈이라는 뜻으로 그 지역에 눈 덮인 산에서 유래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Great Lift는 바로 그 곁에서 내려오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세계적인 정복자들에게 잘 알려진 통로였어요. 그래서 에고, 바벨론, 메데파사, 시리아, 헬라 등 이 통로를 통해서 정복의 길들을 나서게 되고 정복의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스가랴가 팔레스타인 팀으로 내려오는 로마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 스가랴서 11장 1절을 해석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어지는 2절을 봐보십시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양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퇴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살림이 엎드러졌도다. 여러분, 여기서 바산의 상수리나무여 곡할지어다, 바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그 지역에는 많은 상수리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있는 상수리나무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3절,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 영화로운 것이 훼멸되었으미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여기서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랬는데, 그 백성들을 오도하며 거짓말로 안심시켜왔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이것은 젊은 왕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던 것이죠. 스가랴서 11장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차필 양떼를 먹이라. 여기에서 차필 양떼를 먹인다. 이것은 끔찍한 말씀 아니겠어요? 양떼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뭐 아마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돌아왔습니까? 축복의 때가 오지만 정복자들이 몰려오고 예고치 않은 고난이 가로놓여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너는 차필 양떼를 먹이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계속되는 5절을 볼까요?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케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로마인들이 침입했을 때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11장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자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배척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가볼까요?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 주석가들이요, 이 7절에 대해서 각각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스가랴가 이때 실제로 목자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본 구절은 하나의 비유니까 아마 스가랴가 겪었던 사실을 아마 이렇게 묘사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죠. 목자같이 양을 치는 목자같이. 이거 어떤 걸까? 이런 해석들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 구절이 실천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을 비롯한 몇몇 선지자들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에스겔이 집안에만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상징해 주는 것이 크다고 봅니다. 에스겔 당시에 길을 파헤치는 것은 좀처럼 드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두문불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것은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에스겔은 메시지를 가지고 길에 나섰습니다. 에스겔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스가랴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혜 또는 자비를 의미하는 은총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자가 양들을 질서 있게 지키기 위한 막대기였습니다. 만일 양이 위험한 지대에서 서성거리면 목자가 그 막대기를 뻗쳐 다시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막대기를 연락이라고 불렀죠. 이 막대기는 아주 무겁고 든든한 것인데 목자는 이 막대기를 사용하여 짐승이나 또는 양을 훔치려 오는 사람들과 싸웠단 말씀이죠. 그러므로 스가랴는 두 개의 막대기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였습니다. 양떼를 먹일세. 저는 스가랴가 문자 그대로 양떼를 먹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